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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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 2서와 구약 여호수아기입니다.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고 있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그 진리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여, 내가 이제 그대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합시다. 이것은 내가 새로이 써보내는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계명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두 속이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여 우리가 얻으려고 애써온 것을 잃지 않고 받아야 할 상을 다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지 않고 앞질러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안에 머무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교훈과 다른 것을 전하거든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반갑게 맞이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이와 먹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대의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여기는 KNLS, World Christia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내 주 예수 은혜 받아 놓아 안에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구나.
여호수아기 제21장. 그때 레위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고핫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몫에서 열세 성읍이 돌아갔다. 고핫에서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가문과 단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 몫에서 열 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 가문과 아셀 지파와 납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의 반쪽 지파 목에서 열세 성읍이 돌아갔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을 따라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목에서 열두 성읍이 돌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의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읍들과 목장을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의 목에서 다음과 같은 성읍이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핫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나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기랏 아르바, 곧 유다 산간지방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느 아들인 갈렙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와 시몬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살인자가 피할 도피성인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림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에스드모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홀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드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유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벳세메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아홉 성읍을 주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바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나돗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알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는 모두 열세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나머지 곧 고핫 자손 가문의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성읍을 몫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의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살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깁사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드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이다. 단 지파에게 준 것은 엘드게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기뿌동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준 것은 다나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두 성읍이다. 고핫 자손의 나머지 가문에게는 모두 열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 지파 가문에 속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동쪽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브에스드라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두 성읍을 주었다. 이사갈 지파에게는 기소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다보락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르묵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언가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과 거기에 딸 목장과 압동과 거기에 딸 목장과 헬갓과 거기에 딸 목장과 루업과 거기에 딸 목장 이렇게 네 상업을 게로선 자손에게 주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거기에 딸 목장과 한못돌과 거기에 딸 목장과 가르단과 거기에 딸 목장 이렇게 세 상업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게르손 사람은 그 가문을 따라 모두 열세 상업과 그 목장을 얻었다. 레이 사람 가운데서 나머지 무라리 자손의 가문에게는 스불른 지파에서 용루암과 거기에 딸 목장과 가르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딥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나할랄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상업을 주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베살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하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그대목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무바악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상업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또한 갓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랏 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마하나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세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모두 네 상업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이것이 레이 가문의 나머지 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상업으로서 모두 열두 상업이 그들의 몫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이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6개의 상업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어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성전 경비병들은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예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처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였다. 너희도 예수에게 속아 넘어갔단 말이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그러나 이 어리석은 무리는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를 만나러 간 적이 있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는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초막절 생수의 초청에 대한 어두운 쪽의 하수인들의 반응이 기록되면서 이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무잡으려는 그들의 시도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로 그치고 있지만 생명의 진리에 대한 어두움과 죽음의 암흑이 하나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확인할 뿐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매여있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과거의 종로다할 뿐임을 이 성전 수비대인 하수인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실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안타까운 현상으로 생명의 진리를 함부로 저주하고 거절하는 행동에서도 우리의 속한 위치를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45절, 46절 말씀 중심으로 생명에 대한 권력의 혼란입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이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판단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부리는 하수인들로 하여금 예수도를 체포해 오도록 보냈지만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를 여기서 보면 결국 상관과 부하가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일 뿐입니다. 45절에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45절 상반절 그랬는데요. 여태껏 이 하수인들은 대제사장들의 명령한 일에 어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은 다른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5절 하반절인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그쳐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죽은 이 군인들은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46절에 자신들이 그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시키는 대로 사람을 잡아오라면 그렇게 하였고 자신들의 권세는 아니지만 대제사장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산헤드린 공회의 권한으로 사람들을 체포해 왔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권위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과거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경험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기도나 사도들은 어떤 위기에서도 분명히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음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다른 사람들이 여태껏 해왔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때문에 운명하시기까지 지켜본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고백하기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54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하수인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 역시 예수도의 영적인 권위를 맛본 것이고 현실보다는 주님을 선택해야만 옳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다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사람들은 더러 신앙에 있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식의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진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당연한데 그냥 듣고 흘리는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지 않은 거지요. 두 번째는 48절에서 49절 중심으로 세수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다루지는 내용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보고하는 그들의 하수인들에게 그들이 예수 기독교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책망하며 산헤드린 공회원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예수들을 믿는 것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저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양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율법을 글자로만 이해하는 결과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까지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의 말투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함으로써 예수도를 잡으러 그들을 보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넘어가서 되겠느냐 한편으론 달래듯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49절에 정죄하는 것은 결정적인 저들의 죄악이고 실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 자신들의 율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모든 율법과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들을 믿지 못하면서 이런 서투른 판단으로 의로운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려고 주신 법이고 바울사도조차도 다메섹에서 예수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들과 다름이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 뵙고서야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게 된 것을 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낡아져가는 가죽부대 같은 율법에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생명의 발효력이 넘치는 복음을 담는 것은 불가능함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이나 누가복음 5장 3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는 정죄를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50절에서 53절을 중심으로 진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살고 있는 문화나 사회가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해하며 심지어 왜곡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려니 각오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단결을 의지하고 영혼 속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0절에 했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 기도를 찾아왔던 사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는 주님께 대하여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확신은 갖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흔하지 않은 랍비 정도로는 믿고 있었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이라든가 19장 39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통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51절에 이러한 니고데모의 주장은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에서 옳은 것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말을 듣고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말한 사람의 행한 것을 알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가르침 즉 교리가 성경과 부합하느냐가 첫 번째이고 그들이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즉 열매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앞에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48절 하반절에서 49절의 주장 때문인데 구원을 위한 성경적 진리는 사실 누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언된 하나님 말씀과 구원의 역사에 맞는가 하는 기준이 바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에 되돌아오는 반응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52절이죠. 그들보다 바르고 객관적인 이 증거에 저들은 상당히 자존심을 상한 것 같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기도의 편을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기도 편을 드는 너도 갈릴리, 즉 예수기도와 같은 곳의 사람이냐 그렇게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52절 하반절인데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마태를 통하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마태복음 2장 23절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입장에서도 예수기도는 비방받는 표적이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을 주형화된 틀로 인식하고 그 틀에 맞는 것만 인정하고 예언된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려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고백만으로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 고백에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입니다. 찰스 하지는 1797년에 태어나 1878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좋은 증거는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 사이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성경 자체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는 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믿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성경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면 적대적인 성경 회의론자나 냉소주의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변증은 왜 우리가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많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단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도덕성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 표준을 제시합니다. 인간관계를 규정한 세상의 어떤 규칙도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인용해 자주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상대방에게 해주라.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어느 종교에도 그리스도 이와 같은 윤리적인 교훈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교훈도 예수 교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도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교훈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통일성입니다.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가 세 개의 언어로 약 1600년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나타내줍니다. 또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의 공통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이와 같은 통일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역사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음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책을 쓴 적도 없고 전투에 참가한 적도 없으며 사무실도 없었고 심지어 자기 집이라고 부를 만한 거처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대답은 그의 품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대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의 품성을 볼 때 그를 신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처럼 비이기적이고 더할 나위 없이 선하며 그의 명성에 흠이 되는 조그마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받는 모든 유혹과 고통을 받으셨지만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은 실로 그는 인간 이상의 분입니다. 예수의 품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를 가리켜 선의 정수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만약 신이라면 그가 인정한 성경과 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불편 부당성입니다. 성경은 악한 사람의 가장 선한 모습도 보여주고 선한 사람의 가장 악한 모습도 꾸밈없이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전기와 큰 대조를 이룹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언급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를 숨기려고 했던 나약한 모습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복음서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동네가 불에 타버렸으면 좋겠다고 화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 기록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5절에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한 겁많은 베드로 모습도 아무런 변명 없이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연약한 때가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성경의 보존성입니다. 역사상 성경보다 더 많은 공격을 받은 책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시절 손으로 필사한 수많은 성경 복사본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제2세기에 셀수스 같은 사람은 성경에 거친 공격을 가했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무신론자 토마스 페인은 그의 저서 이성의 시대를 통해 성경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이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프랑스 회의론자 볼테르는 성경이 100년 안에 잊혀진 책이 되고 말 것이며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 볼테르의 집은 제네바 성서 공예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파괴하려고 한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보존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섯째, 성경과 과학의 관계입니다. 어떤 책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해서 그 책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책은 어떤 책도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예로 들면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다음번에 다루겠지만 역사적으로도 정확합니다. 또 이런 정확성의 정도가 현저하게 뛰어남으로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본질상 과학책이 아니며 과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원리를 다룬 부분이 정확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증명된 과학적 진리와 성경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명되지 않은 과학적 이론이나 올바르지 않은 성경 해석은 진리와 상충합니다. 예를 들면 생물 진화론이 성경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진화론은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성경 해석을 억지로 다른 것에 맞추려 할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지구 나이를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 지구가 주전 4,004년에 생겼다고 주장해 지질학자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태초가 언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창조 6일 동안 하나님이 지구를 식물과 동물이 사는 현재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그 이후에 나오는 6일 사이에 얼마의 기간이 경과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지구의 정확한 연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성경 주석에 나름대로 계산한 연대가 표시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의견이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과 과학이 서로 일치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는 과학에는 시간, 공간, 물질, 힘, 운동의 다섯 가지 기본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말한 다섯 가지 원리가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할 때 천, 하늘은 공간입니다. 땅을 말하는 지는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의 영은 힘입니다. 그리고 운행은 운동입니다. 이렇듯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시간, 공간, 물질, 힘, 운동의 다섯 가지 과학의 기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욥은 현대에 와서야 확인된 과학적 진리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16장 7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짧은 구절에서 두 가지 위대한 과학적 진리가 나옵니다. 북쪽 우주 공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보아도 아무 천체도 없는 광대한 허공이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북쪽에만 빈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또 욥의 말에서 땅을 받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프톨레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들은 모두 지구가 팽팽한 원반처럼 생기고 가장자리에는 큰 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욥의 말을 과학에서 진리라고 확증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은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점도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이것을 말했지만 이 사실이 상식이 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부터 36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낮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믿은 것처럼 지구가 팽팽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는 점을 증명해 줍니다. 잠언 8장 27절에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라는 말씀이 있고, 이사야 40장 22절에는 그가 땅위 궁창에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NIV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circle, 둥근 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 모두 지구가 둥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팽팽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의학적 예지입니다. 모세율법에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위생법이 나옵니다. 그 당시 질병들 가운데는 고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무서운 질병은 나병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전염되지 않도록 나병에 걸린 사람을 반드시 격리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격리 수용은 중세기에 나병과 싸울 때 가장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격리 수용이 효과적인 것을 알고 페스트에 걸린 환자에게도 적용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9장을 보면 모세의 율법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손을 씻으면 병균의 점염을 막아줍니다. 이것을 19세기 들어서야 의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이 시체를 만지고 씻지 않은 손으로 수술을 하면 그것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에서 언급하는 대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사람의 배설물을 장막 밖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적절한 하수 처리가 질병 예방에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지만 모세시대에 그와 같은 위생 원칙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백성에게 알려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건강과 관련한 많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역사적 정황성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성취된 예언을 우리가 살펴볼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기타 다른 예언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성취된 예언은 성경이 초월적 존재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